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의뢰할 것과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매일의 삶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려져야 할지언데, 그럴 땐 새벽의 예배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로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로 우리 9절까지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누가 보아도 주님 경외하는 자의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외부의 위협, 내부의 문제,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요. 성벽 보수가 끝나기 전에 느헤미야를 흔드는 일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그 방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반대편에서 그와 맞섰던 세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통하여서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한번 기습하여서 공사는 막아서고 느헤미야는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미리 발각되어 포기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막으신 실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자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음모와 함정, 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세력의 방해는 우리의 삶을 계속 끊임없이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랏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계획이 그리 막혔고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멈추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하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습하여서, 즉 자신들의 군사를 모아서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막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정을 만들고 또 모함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지요. 공사 막바지까지도 이들이 이렇게 방해하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것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그리 말하고 있지요. 성벽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어진 틈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보수는 그냥 대충대충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하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허물어진 틈 하나 남겨져 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1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문에 아직 문을 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성벽을 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피날레처럼 그렇게 성문을 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그 공정의 그러한 순서였는데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다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때까지도 끝까지 이 예루살렘과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방해가 끝까지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시점을 비교적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끝까지 방해했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또 힘이 들었을까 해서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어떠한 일로 힘들었게 했는지 2절 말씀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하고 게셈이요 느헤미야를 좀 따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따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 만남이 나를 암살하고자 했었던 일이었음을 느헤미야가 이미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4장에서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기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민족 중에 귀띔해 준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산발랏과 이 게셈의 이러한 계획 또한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의 변에 서서 그렇게 일하였던 감추어진 그러한 수고자가 여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을 대표적인 느헤미야의 방해자로 뽑는데 여기 보시면 도비야가 빠져 있고요. 산발락과 게셈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이 6장 2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도비야는 아무래도 산발랏에 속하여져 있는 종이었으리라 추측하고요. 산발락과 이 게셈이 당시에 좀 실력 있고 또 권력이 있었던 자였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시의 총독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그에게 대면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히 볼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를 어디로 불러내고 있습니까? 이제 오노 평지의 한 마을로 불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들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왔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서 만나도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근처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노평지는요 분명하게 어느 지역인가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과 아스돗 지역의 경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누구의 실력이 강하였던 지역인가? 바로 산발랏 그의 실력이 강하였던 지역이고요. 아스돗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외에도 이 암몬 땅과 그리고 아스돗인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을 방해하려고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전 블레셋 땅이었었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도 느헤미야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불러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3의 지대에서 그를 속이고자 그래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요.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요청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말하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공사 막바지라 바빠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중에서 이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은 1절에도 나와져 있듯이 성문을 이제 달기 위한 막바지 공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바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의 뒷생각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거절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내가 아는데 내가 내려가겠소라고 그리 답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중해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먼저 마쳐야겠습니다라고 그리 대답하지요. 어찌 보면 알고 있는 사실에 비하여서 굉장히 완곡하게 답변해서를 또 곧장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의 막바지에 성문을 달아 완성할 시기에 여기에 내려감으로 인하여 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아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거절하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도 참 끈질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4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네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니 말합니다. 한번 했으면 멈춰야지요. 계속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편지의 내용으로 느헤미야에게 나오자 만나자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그때마다 같은 답으로 이들의 그러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어떠한 끈질김이 극에 달한 것이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그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산발랏이 네 번의 그 거절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느헤미야 꿰어내려고 다섯 번째 편지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기 봉하지 않은 편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서신이 오고 가는 것은 공식적인 면담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편지를 해야 되는가?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인친 편지, 봉인된 편지를 보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것이 의례 것 이어져 왔을 당시의 관습입니다. 편지를 쓰면 그 위에 촌농이든 당시의 도장이든 인을 찍어서 그 인이 파괴되지 않은 채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그러한 상급자들의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라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합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격식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 함은 당신에게 보내는 내용을 누가 봐도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무시했던 행동이라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그 누가 수정해도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한 의도가 잔뜩 담겨져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데요. 더더욱이 그 내용이 정말로 가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의 소문이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모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 지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여서 선지자 하나 세워서 스스로를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여기 보시면 6절의 중반에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가스무는 누구일까요? 이 가스무는 아라비아식으로 말하면 게셈입니다. 산발랏과 있는 게셈의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둘 사이의 음모와 거짓말을 꾸며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편지한 겁니다. 너에게 이런 소문 돌고 있으니 곧 7절 마지막 쯤에 보시면 이 말이 아닥사스대에게도 들릴 터인데 너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우리와 함께 일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가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니 지금 빨리 우리와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해당되는 내용 단 하나도 사실인 게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신으로 이 내용을 써서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5절 후반에 나와져 있었던 왜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산발라시나 게셈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고요. 인표를 통해 보내죠. 봉하지 않은 편지니 그 누가 읽는다 하여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더 소문을 내기 위하여서 이 산발랏이 일부러 봉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도 이렇게 세세하게 끈질기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 흔드는 이들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웬간한 열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끈질김에 이겨내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더 깊고 강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답합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지요. 앞선 네 번의 편지에 대한 답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거짓과 음모와 술수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져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음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끝까지 주의 사명 방해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9절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끝까지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흔듦 속에서도 내가 주님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간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 자가 의뢰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이들입니다. 힘으로, 음모로, 술수로, 모함으로, 거짓으로 온갖의 방법으로 다 흔들어 놓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9절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볼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얕은 자였으면 이 술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온화하게 하지만 때로는 담대하고 결단 있게 그렇게 반응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넘어왔는데 앞으로도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간구를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마땅히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때로는 온화하고 평강의 마음으로 때로는 담대하고 결단력 있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 내가 그것을 이겨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네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명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을 방해하는 이들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어지럽게 하고 흔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그 모든 과정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끈질기게 믿음의 일들을 흐트러뜨려 놓으려는 그들에게 때로는 또한 담대하고 강단 있게 그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결국 믿는 이가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삶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의 삶, 아버지님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네 인생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주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것으로 가능치 아니하옵을 아버지님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재차 고백하며 또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 나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 아실 줄로 아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 많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건강의 회복과 육신의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많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한 치료의 은혜를 아버지 믿는 이들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역사함들이 치료의 과정 중에, 회복의 과정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